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문가 그룹 설치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는 이른바 중대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보복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청와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상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ISIL의 연쇄 테러 공격으로 31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다쳤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해오라기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보내드립니다.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땐 추억을 생각하라 그랬지 누구나 외로운 거라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지 지난 날이 자꾸 떠오르면 애쓰며 잊으려 하지 말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단 한 번 스쳐간 얼굴이지만 내 마음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진 못했겠지 정녕날 잊지 않은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문가 그룹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를 타격 대상으로 한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응해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올해는 표결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표결 절차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일부 국가 대표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표결 절차를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컨센서스 방식, 그러니까 합의 방식으로 채택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처음 채택한 이후 14년 연속으로 채택돼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예년의 결의안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설치를 요청한 점이 예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 그룹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를 포함해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북한 인권 전문가 그룹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제도가 신설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북한 인권 전문가 그룹에 관한 구상은 지난해 10월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 제시됐습니다.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로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문가 패널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전문가 그룹의 주요 임무는 뭔가요?
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입니다.
네, 앞으로 일정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전문가 그룹은 언제쯤 구성돼서 활동에 들어가게 되나요?
네, 앞으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독립적인 전문가 두 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함께 활동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여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후임자가 임명되면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 그룹의 활동은 올해 하반기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임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보고서에 전문가 그룹의 활동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인권보고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결의안은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주문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울러 북한 당국에 대해 인권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는 동시에 강제 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되돌려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인권이사회가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결의안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북한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를 대격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인권 문제만을 개별화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넣는 회의에 더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을 겨냥한 무슨 결의 같은 것에 절대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결의안이 채택되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평은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가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북한 인권 전문가 그룹의 신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붓는 것을 개탄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 인권 전문가 그룹의 임무와 함께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 청와대는 지난 24일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잇따라 자신과 청와대를 겨냥해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 해당 부처와 기관에게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국민들에게도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게 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네, 뭔가요?
네, 청와대의 입장 자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네네.
청와대는 북한이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에서 1차 타격 대상을 청와대라고 위협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도발을 하겠다는 도전이자 전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북한은 지난달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내고 한국군의 이른바 참수작전이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를 건드린다면 가차없이 징벌하겠다고 1차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또 지난 23일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중대 보도를 통해 박 대통령 제거를 거론하고 정규부대와 특수부대 투입을 암시하며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형 대구경 방사포로 청와대를 초토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조평통의 중대 보도에 대해 국가 원수와 청와대를 겨냥한 테러 위협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면서 오히려 북한 당국의 모든 원인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에 대한 도발 위협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중단거리 로켓 발사를 계속하고 이제는 이 청와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까지 이르렀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3일 중대 보도를 발표하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조평통 중대 보도라는 형식으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조평통은 인민군 정규부대와 노농적위군, 붉은 청년근위대 등 전체 인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보복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평통은 또 이 보복전은 수령을 결사적으로 옹위하는 전쟁이라며 이를 위해 대구경 방사포들이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격동상태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한국 정부는 당시 통일부 대변인의 논평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네.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의 국가 원수를 저열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국가 원수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보복전이라거나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테러를 위협한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막무가내식 위협으로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어떤 도발이라도 감행한다면 한국군은 단호하고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성명전 위협과 함께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네. 21일에도 동해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3시 19분쯤부터 약 20분 동안 함경남도 함흥 쪽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300mm 신형 방사포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4일에는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분사 시험을 했다고 이 관영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보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 분출과 계단 분리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시험 결과 예측값과 측정값이 일치했고 모든 과학기술적 지표들이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같은 시험을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적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개될 수 있는 탄도 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탄도 로켓을 개발하는 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호전적인 발언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에 광명성 4호를 실어 발사한 뒤에도 자신들의 인공위성을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비기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생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고체연료 로켓 시험을 한 뒤 적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개될 수 있는 탄도 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로켓 엔진 개발의 목적이 공격용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실험장 벽면에 미제와 박근혜 패당에 무자비한 불벼락을 내리자는 구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고체 연료와 또 이를 사용한 로켓 엔진을 개발에 성공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북한이 한국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의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 로켓과 달라서 연료를 장전해 놓으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시간이 짧아지고 첩보 위성 등을 통한 탐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북한의 고체연료 로켓 시험 보도를 접한 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할 것이라는 예측은 진작부터 해왔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자 설명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왜 내렸는지 또 이와 관련된 북한 측의 동향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필리핀에 억류돼 있던 선박 진통호가 필리핀에서 풀려났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엔 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던 진통호가 필리핀에서 풀려났습니다. 민간 선박 정보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달 초 필리핀에 억류됐던 진통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필리핀 수빅만을 떠났습니다. 이에 앞서 진통호는 북한의 원양해운 관리회사 OMM과 관련된 혐의로 지난 3일 수빅만에 입항했다가 억류됐었는데요.
네.
그 뒤 유엔 안보리가 중국의 요청에 따라 OMM과 관련된 선박 31척 가운데 4척을 제외하기로 했고 여기에 진통호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엔 안보리 결의 270호에 따른 북한 제재 결의가 완화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 4척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북한 선원들을 신속히 모두 해고하고 더 이상 북한 국적 선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새로운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재위원회가 이들 선박이 북한 OMM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다시 OMM과 연계될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다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또 중국 측의 이번 조치와 함께 최근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OMM 관련 선박의 편의 취적을 자발적으로 등록 취소한 사실도 북한 제재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확인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와 관련해 러시아는 여전히 라진핫산 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국 통일부 황북이 차관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지난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티모닌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황 차관은 라진핫산 개발 사업의 전망과 관련해 이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라진핫산 협력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핫산과 북한 라진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라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싣고 한국 내 항구로 운송하는 사업인데요.
네.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을 틀로하는 복합물류사업입니다.
네, 라진핫산 삼각물류사업의 장래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이 주한 러시아 대사에 전달됐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장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님 떠난 후 보내드립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곁에 없지만 사랑했던 마음은 남아 있어요. 홀로 남아 이렇게 생각해봐도 어쩌면은 그것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 못하면 우리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갔지요.
y además fomentando el desarrollo de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que son las principales generadoras de trabajo. Ahí nuevamente lo quiero felicitar, porque durante 72 meses consecutivos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입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이번 주 국빈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에 새롭고 성숙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아르헨티나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좌파 정권에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우파 정치인입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14년 동안 이어진 좌파 정권의 막을 내렸습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1959년 이탈리아계 건설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톨릭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명문 컬럼비아대와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이후 아버지의 회사에서 젊은 나이에 경영에 참여한 마크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인기 축구팀 구단주를 맡으면서 유명 인사가 됐고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특히 폭력 조직에 납치됐다가 거액의 몸값을 주고 풀려난 경험은 직접 정치인이 돼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됐습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2007년 두 번째 도전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이 됐습니다. 이후 계약직 공무원 2천여 명을 해고하는 등 과감한 행정 효율화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복지 등 대중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다가 누적된 부채로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맞은 페르난데스 크리스티나 현 대통령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심각한 경제난으로 우파 정권이 무너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번에 다시 경제 문제로 좌파 정권이 물러났습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변화를 바란다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뭐 아주 역사적인 방문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현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0일 가족과 아바나에 도착해서 사흘간 쿠바에 머물렀는데요.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물론이고 두 딸 말리아와 샤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국빈 만찬에 참석했고요. 또 쿠바 국민을 향한 연설도 했는데 이 연설은 TV로 쿠바 전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두 정상의 회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21일 아바나 혁명궁전에서 카스트로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양국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 이루어진 역사적인 만남이죠. 아바마 혁명궁전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에 이어서 회담이 열렸고요. 두 정상이 회담에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에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점을 참 느끼게 했는데 네. 이 두 정상도 관계 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계속 이제 기자회견 동안에 두 정상 모두 밝은 표정이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정상이 관계 정상화 진전과 협력 확대를 위해서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고요. 또 양국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에 이뤄진 여러 진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면서 하지만 미국이 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앞으로도 쿠바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점을 카스트로 의장에게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이 쿠바의 변화는 쿠바인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하던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쿠바인들의 의지 또 쿠바인들의 행동 이런 부분을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운명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쿠바인들 자신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쿠바인들은 현재 희망의 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던 점, 지난 50년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이 이뤄진 점을 언급을 하면서 양국 관계에 새날이 밝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 앞서 저희 방송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즈음해서 아바나에서 만난 시민들도 이번 방문으로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또 쿠바인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살펴봤는데 카스트로 의장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네, 카스트로 의장도 이번 방문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이번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도 이 미국의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제재 해제 조치를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네. 양국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가 풀리고 또 관타나무 해군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쿠바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입장이죠. 뭐 오바마 대통령도 금수 조치 해제를 촉구했지만 이 문제는 이제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고요.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두 정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이제 새롭게 느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카스트로 의장이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는 건 흔치 않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 중에 쿠바의 이제 인권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특히 정치범을 석방할 의지가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카스트로 의장은 자국에는 정치범이 수감돼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거듭하면서 만약 정치범 명단을 자신에게 제공한다면 즉각 석방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날 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쿠바 국민 연설도 이번 정상회담과 함께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일정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주 대륙에 있는 냉전 시대의 잔재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쿠바에 왔다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두 나라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유대감을 강조했는데요.
네.
마치 같은 피를 나눴지만 오랫동안 사이가 멀어진 형제 같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같은 가치를 나누면서 언젠가는 이 가족과 우정에 관한 소설의 한 대목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시 화해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그런 이 두 나라 사이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쿠바의 인권과 자유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쿠바 방문에서 상당히 민감한 의제이기도 한데요. 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해야 하며 또 말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별도로 쿠바의 이 반체제 인사들 또 사회운동가들을 만나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도 방문을 했죠.
네, 이번 여행 중에 이제 쿠바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요.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국빈 방문한 것이었고요. 사실 아르헨티나가 지난해까지 14년간 좌파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방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네.
지난해 말 대선에서 우파인 마크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이 교체됐는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요. 마크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 새 정부의 경제개혁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와 아르헨티나 방문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벨기에로 가보겠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 중심가에서 폭탄 테러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네.
이 테러 공격이 벌어진 게 지난 22일 오전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테러 공격은 공항과 지하철역 두 곳에서 벌어졌는데
네.
첫 번째 테러 공격이 가해진 곳은 브뤼셀 외곽의 자벤템 국제공항입니다. 오전 8시쯤에 출국장에서 두 차례의 커다란 폭발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한 건은 미국 아메리칸 항공 데스크 주변에서 일어났고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발 직전에 뭔가 총성이 울리고 아랍어로 무언가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이렇게 증언도 했는데 벨기에 당국은 나중에 자살 폭탄 공격이었다고 확인을 했죠.
네, 두 번째 공격이 브뤼셀 시내에서 벌어진 거죠.
네, 이 폭발이 이제 공항에서 발생한 후에
네.
한 시간쯤 뒤에 브뤼셀 중심가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도 자살 폭탄 공격이 있었는데요. 말베이크역은 유럽연합 본부 주변에 있는 그런 중심가역입니다.
네.
당시 역 내부는 출근 시간으로 붐비고 있었고요. 벨기에 당국이 이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 테러에 대비해서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브뤼셀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이 폭탄 테러로 31명이 숨지고 270명 이상 다쳤고요. 또
네.
다친 사람 중에 상태가 중상인 사람들이 많아서
네.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테러가 처음 발생한 이 공항이 평소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요.
네, 이 자벤템 공항은요. 주변 유럽의 다른 도시로 가는 여행객들도 환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붐비는 공항이고 이번에도 미국인을 비롯해서 외국인 사망자들도 나왔습니다. 폭탄 테러 직후 현장 영상을 보면요. 공항 청사에서 폭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건물 안을 찍은 이제 영상들도 속속 공개가 됐는데
네.
이 뭐 폭발 직후에는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시간이 흐르자 이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이 바닥이 나 천장이 심하게 부서진 모습이 보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다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테러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이제 자폭을 했고요.
네.
또 테러 관련해서 달아난 용의자들도 있고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이 테러 공격에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경찰이 지난 25일 연쇄 테러 용의자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벨기에 경찰이 이번 주 브뤼셀 여러 곳에서
네.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고 체포가 된 용의자 중에 일부는 폭발 현장 CCTV에서 신원을 확인한 인물들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 말씀하신 자폭한 테러범 3명이 국적은 어딥니까?
모두 벨기에 국적이고요. 그중에 이제 모로코 출신도 있었고요. 한 명은 이제 25살의 나짐 라크라위인데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에도 연루돼서 이미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둘은 형제인 30살 이브라임 엘 바크라위와 27살 칼리드 엘 바크라위인데 지난 파리 테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다시 이제 형제가 테러 공격에 연루가 돼 있었던 것이죠. 이 형제 중에 형은 공항에서 자폭을 했고
네네.
동생은 지하철역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자폭한 형제 중 한 명이 지난해 시리아로 가다가 터키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냥 풀려났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벨기에 정부의 테러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터키 정부가 이제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형 이브라임이 지난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합류하기 위해서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로 가다가 체포가 됐었는데
네.
터키 당국은 이브라임을 외국인 ISIL 조직원으로 판단을 하고 벨기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ISIL 조직원이었으면 계속 구금을 하고 조사를 했겠죠.
네.
그런데 벨기에 당국이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그대로 추방을 하고 이브라임이 풀려났다는 겁니다.
아니 테러 용의자를 미리 체포하고 정말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친 건데 이 벨기에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을 했는데요.
네.
얀 얀본 벨기에 내무장관은 사법당국과 터키에 있는 벨기에 당국자 사이에 과실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벨기에 당국은 브뤼셀 연쇄 테러가 벌어지기 나흘 전인 지난 18일에
네.
파리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압데슬람으로부터 브뤼셀에서 추가 테러를 준비 중이라는 진술까지 받아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앞서 이제 사의를 밝힌 얀봄 내무장관과 함께 쿤킨스 벨기에 법무장관도요
네네.
사의를 표했는데 샤를 미셸 총리가 두 장관의 사퇴 의사를 모두 반려했죠.
이 자폭한 형제들이 벨기에의 이 핵시설에 침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인된 보도입니까?
네, 뭐 그 부분도 이제 충격을 주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알려진 이후에 벨기에를 비롯해서 주변 유럽 국가들도 핵 관련 시설에 테러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벨기에 경찰이 이 테러범들이 숨어있던 아파트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동영상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네.
벨기에 핵 연구개발 책임자의 집을 몰래 10시간까지 촬영한 영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혹은 테러 공격에 사용할 핵물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은신처에서는 폭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학제품, 목 같은 이 살상에 사용된 이 물체들도 같이
네.
예, 발견이 됐는데 테러범들이 테러 공격 날 아침까지도 이 아파트에 머물면서 공격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격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고요.
네, 뭐 사실 이 공격이 발생한 직후에 이제 몇 시간 만에 ISIL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동영상까지 이제 이틀 뒤에 올렸는데 여기에는 브뤼셀 테러 장면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어서
네.
이 벨기에를 포함한 연합군 전투기들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폭격하고 무고한 이슬람 주민들을 살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는 건데요. ISIL은 이번 공격이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공격에 대한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이 추가 테러 우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요. 이미 이제 뭐 테러 경계 태세가 높아져 있지만 또 이 벨기에에서 그런 가운데 다시 이제 추가 대규모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네.
유럽 국가들 또 미국도 테러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요.
네.
이미 이제 우려가 됐던 반데요.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훈련을 받은 ISIL 조직원 400명에서 많게는 600명이 이미 유럽에 침투해 있고 ISIL의 지시에 따라서 테러 공격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유럽 공동경찰기구인 유로폴에서는요.
네.
이렇게 중동에서 훈련을 받고 온 수백 명 외에 유럽의 현지에서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ISIL에 의해서 급진화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5천 명 정도가 잠재적 위험 인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테러 가능성을 전혀 없도록 그렇게
네.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ISIL이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벌인 연쇄 테러로 131명이 숨졌고 이번에 벨기에 연쇄 폭탄 테러로 다시 31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죠.
네, 미국도 테러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벨기에를 긴급 방문했다고요.
네, 뭐 테러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5일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서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네.
케리 장관이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죠. 여기서 이 브뤼셀 국민을 지지하는 나는 브뤼셀이다 이런 구호를 케리 장관이 직접 외치면서 벨기에와의 연대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번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비열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을 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ISIL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했고요. 또 케리 장관이 미국인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죠.
네, 31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을 당한 벨기에 브뤼셀의 연쇄 테러 사건까지 오늘의 세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소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랑데뷰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저기 한 마시아 내 내쉬 내 flacon qui écoute ton visage